밀레니얼의 스타친구 듣통나 1월 2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네, 오늘은 최윤경 JTBC 기자와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됐던 법조 뉴스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방송 관련해서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유정 기자랑 함께 했던 미국 정치 상황 관련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유정 기자랑 상원 구성 얘기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서 뭔가 과반수가 찬성이 되면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 상원의 구성은 50대 50 동수인 거는 맞지만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 이상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이 17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팟빵의 보인하우스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인지하게 된 부분이라서 보인하우스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윤경 기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윤경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법조 뉴스들 이야기를 해볼 건데 키워드로 뉴스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최윤경 기자님께 던져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결과가 있었죠, 재판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이 재판 결과를 몇 번을 지금 방송을 했는지 숱하게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 취재를 했던 느낌인데.
네, 2017년 때부터 시작한 거였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보면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이제 말 세 마리 등장하는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최윤경 기자가 계속 해주셨지만 어떤 결과가 무슨 제목으로 나온 거다라는 걸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사실은 다섯 번의 재판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뭐 쟁점이 새로 등장하지는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그걸 정리하고 이 재판에서 뭘 봐야 되는가,
네,
어떤 그 문제의식이 재판에서 돌출이 됐었는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권력을 들여서 수사를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세금 받고 있는 판사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한 거니까 사회에 뭔가 소고한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쟁점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같이 연루돼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재판을 받은 건데, 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이른바 그 경제 공동체라고 불렸던 두 사람에게 얼마의 뇌물을 줬느냐, 그 뇌물이 맞느냐, 그리고 뇌물을 주기 위해서 회사 돈을 끌어들였으니 그게 얼마의 횡령이 된 거냐, 이거 왜 줬느냐, 이런 게 지금 계속 쟁점이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미 거의 판단을 다 마친 상태로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내려온 건데, 재판 다섯 차례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1심 중앙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재판 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네 번째 재판이 된 거군요. 했는데 일단 애초에 대법원이 그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준 용역비 36억 원이 있고, 최순실 씨한테 쓰라고 준 말 세 마리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34억 원 정도가 되고,
네,
그다음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다가 지원금 16억을 줬는데 이걸 다 합하면 뇌물이 한 86억 원 정도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용역비 36억 원이랑 영재센터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대체 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럼 이거를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 이게 계속 쟁점이었었는데, 대법원이 이것도 역시 뇌물이자 그럼 횡령을 한 결과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86억 원을 그냥 횡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크게 바뀔 수는 없었을 거다. 이 2심 재판부가 다시 하더라도 이 결과가 바뀌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양형 기준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를 무조건 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금액에 따라.
그렇죠.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이렇게 되면 4년에서 7년 선고를 하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3년까지는 가능한데 징역 3년을 선고할 때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넘어가게 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무조건 실형이 되지 집행유예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형량을 많이 줄여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였고
네.
검찰 입장, 특검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횡령액까지 대법원이 다 86억이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니 이걸 유지해서 제대로 된 재판 결과를 받아내야겠다를 가지고 이제 계속 싸울 거라고 봤어요. 사실은 쟁점이 별로 없던 재판이기도 했죠. 근데 방법이 없진 않았던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 4년에서 7년이 기본 형량이잖아요.
네.
근데 양형 기준에 따르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범죄는 이 정도 형량을, 이런 범죄에는 이 정도 형량을 내리라고 대법원에서 기준을 만드는데, 아니,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드는데, 대신 모든 범죄의 성격이 다 똑같진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 횡령이라고 해도, 뭐, 자기가 쓰기 위해서 횡령한 경우도 있고, 횡령했다가 돈을 다시 회사에 반납한 경우도 있고, 뭐, 강요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에 따라, 죄의 질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판사가 그 4년에서 7년에서 일부 감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너무 괘씸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감경을 되게 요구하는 계속 그런 재판을 해왔죠. 근데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는 2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바로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쭉 보면 그 제일 처음 받았던 판결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1심에 비하면.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못한 재판은 아니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측에서도 너무 형량이 작은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비난을 그렇죠. 하는 게 그런 네. 맥락인가 2년 보네요.
2년 6개월이라니. 86억 원을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2년 6개월 선고받은 적이 있었어? 아니, 물론 더한 때도 있었어요. 그 과거에는 재벌 회장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공식처럼 받아가지고 다들 그냥 계속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거는 뭐 반보 정도 나아갔다, 진보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대신 실형이지만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하면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결과인데
네.
애초에 이제 이게 뭐랄까 아까 형량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개 속에 재판이 있었던 이유 하나는 준법감시위원회 때문이었어요. 이 재판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 쟁점을 던졌느냐 딱 보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아주 생경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이걸 재판에서 다뤄야 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들이 저는 계속 있었는데 그냥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기 때문에 파기환 성심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시끄러웠던 재판이고 1년 넘게 이 재판을 끌어왔었어요.
네.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거를 법원에서 먼저 꺼낸 거거든요.
그랬죠.
그 재판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다시 그러니까 이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을 했는지 확실하게 보려면 다시 정권에서 돈을 요구했을 때 뇌물을 요구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제도적 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최윤경 기자가 판사가 이런 뭔가 답안을 제시해 준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경영을 깨끗하게 하느냐 마느냐는 일단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할 일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 그 재판을 가지고 판단을 할 일이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가지고 알아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향후 정치 권력자가 뇌물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제출하라는 말 자체가 아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아니 준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뇌물 요구 때문에 했다는 거야? 대법원은 정경 유착으로 봤어요. 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줬고 그 박근혜가 요구를 했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선 다른 시각으로 본 거 아닌가? 박근혜의 강요로 이재용이 줬다 이렇게 본 거 아니야?
좀 더 수동적으로.
예, 예. 그럼 피해자 그 프레임으로 본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튼 재판부가 질문을 던졌고
네.
그랬으니 삼성에서는 옳았구나 하고 이제 답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준법감시위원이나 준법감시팀이라는 게 모든 기업이 있어요.
네.
뭐 은행들도 있고 대기업들에 있고 뭐 기본적으로 제대로 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느냐를 보는 레드팀이 안에 있고
네.
심지어 삼성의 그 준법 감시실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준법 경영 담당 전무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치우고 제대로 된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 삼성이 이렇게 답안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엄청 반발했죠. 저걸로 지금 형량을 일부러 깎아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카페트 깔아주고 기회를 다 준 다음에 결국에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발이 있었는데 이미 프레임이 넘어온 이상 이걸 안 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법 감시위원회.
그렇죠. 네. 뭐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황이 전환됐으니까 제대로 되는지라도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준법 감시위원장을 김지형 전 대법관으로 그 삼성에서 선택을 했는데 아주 똑똑한 선택이었죠.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 김지형 대법관이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대법관으로서 유명했고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두루 받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영리한 선택을 했구나. 삼성이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 김정 대법관이 그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된 준법 감시를 자기가 보여주겠다.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위원들도 이제 구성을 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재판에 반영할 것인가?
네.
재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보지 않고 별도의 그 위원들을 따로 꾸려서 준법 감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겠다. 이를
신기하네요.
키우고 키웠어요.
그 전에 없던 일이잖아요. 이런 룰이 있는 게 아닌데 네네네.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를 많이 만들었네요.
네. 이건 재판장의 성향이 99.9%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치료적 사법이라든지 그 보석도 본인이 먼저 막 내려주고
아 그래요?
네, 네. 정준영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인데 그 캐릭터가 매우 많이 반영된 재판이에요. 아 그래서 재판장을 만나는 어떤 재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이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분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할 때도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는 보석의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판사한테 재량이 많으니까 무서워서 안 해주거나 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없이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보면 어떤 사건에는 얼마, 어떤 사건에는 얼마 보석금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보증할 만한 이럴 정도의 사회적 그 합의가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내보내준다. 기본 재판의 원칙은 불구속 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석을 기피하거나 자꾸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틀 안에 놓고서 보석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기존의 판사님들이랑 조금 이렇게 캐릭터가 다르기도 하고 문제의식이 또 많은 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재판이 되게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 준법 감시를 그 양형 조건으로 볼지 말지 아니면 뭐 이걸 재판에 반영할지 말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 재판부가 한 명 그 감시위원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한 명, 삼성에서 한 명, 세 명이 준법 감시위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재판부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이제 그 준법 감시 심사를 담당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를 이제 특검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는 김경수 전 고검장이라고 검찰 출신에
네.
이제 그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준법 감시위원회가 잘 돌아가는지 봤어요. 그리고 보고서도 냈죠.
네.
이제 막 여기 공개되진 않았었지만 아무튼 냈고 대략의 내용들만 이제 보도로 공개가 됐었는데
아 그래서 보면 이제 기사 찾아볼 때는 원래는 이제 검찰이 구형을 징역 9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징역 9년을 구행했을 때만 해도 아 그러면 뭐 선고는 5년 미만으로 해서 뭐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최윤경 기자가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원래 징역 4년은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준법 감시 위원회 때문에 2년 6개월이 나온 거다. 뭐 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도 있죠.
아, 그 어느 정도로 재판부가 이 준법 감시 위원회의 결과를 의미 있게 봤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준법 감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또 우주 대반전이죠. 되게 그러네. 특이하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해보라고
해가지고
해서
1년
했는데.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뭐 의의가 있다면 당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경영권 이슈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였겠죠. 그리고 무노조 경영 삼성이 그동안 노조 탄압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고 무노조로 유명했잖아요. 네,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준법 관시 권고에 따라서.
네.
그리고 앞으로도 준법 감시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진전이라고 하면 진전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 이거를 양형 조건에 넣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다른 기업들 부영 같은데도 급하게 막 준법관시 팀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자기들도 잘 보이려고 하도 좋아라 하니까
저런
재판장이
스타일이시구나.
어, 이거구나. 야 그거 빨리 만들어. 그래서 이제 만들고 또 이걸 반영하진 않았다고 했지만 일부 감형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네.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그 이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냐면 뭐 기업 총수의 형사 재판을 할 때 준법 감시 제도의 실효적 운영, 그러니까 준법 감시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다 우리도. 근데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는 그 실효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우리 성에 차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특히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원했던 건.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또 뇌물 요구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갖고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최고 경영진이 뇌물 요구 받을 때 그냥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준법 감시 한계를 재판부가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 삼성그룹 내 컨트롤타워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보인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구조본, 미전실, 미래전략실, 그다음에 그 경영지원 TF 이런 데들을 아직도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거기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통제할지에 대한 계획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지상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좀 더 해보자면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후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삼성이 걸려있는 재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이잖아요.
네.
지금 큰 틀에서 보고 있으면 법원에서 하고 있는 재판이 뭐 한 서너 개 삼성 관련해서 있는데 그 기본적인 틀이 이 건의에서 이 제용으로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사안들을 쪼개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정농단이라는 거는 승계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줬다. 그래서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은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을 할 때 이재용의 힘을 막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를
물산의 뜯었다.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렇죠. 물산 가치 떨어뜨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띄웠다.
네.
그래서 합병을 인위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이 주주들의 그게 피해를 줬고 또 국민연금에도 피해를 줬다. 물산을 갖고 있는. 그 틀에서 지금 재판이 하나 진행이 되고 있고 경제사범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하고 그 회계부정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또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게 제일모직 밑에 있는 회사인데 얘네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또 이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했고 그 회계부정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막 여기저기 그 증거를 숨기고 서버를 갖다가 막 치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네.
그걸로도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삼성이 그럼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이미 있었던 거에 대한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돼 있던 고위 간부가 다시 복직을 했어요. 바이오에피스로. 그러니까 삼성은 이 문제를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구나.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이걸 아예 눈 감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연결고리들이
그
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유죄가 나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징계가 있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데려다 쓰는 걸 보면 별로 그럴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준법 감시만 가지고 이렇게 막 봐주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의아한 표정을 지었냐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도 재판 부 역할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약간 리걸 마인드로 봤을 때는
네.
그 아까 준법감시위원회 언급한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을 원님 같은 느낌이랄까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재판부가 이 사안을 보면서 이 재판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분야를 본 거 아닌가 원래도 이런 재판이 있는가에 대한 의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같은 사건 맥락을 가진 사건을 가지고 옆 재판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건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가 났다 아니면 여기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뭐 좀 크게 형량이 선고될 것 같다? 그러면은 비슷한 류의 사건인데 나는 갑자기 확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같은 법원에서의 판단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마 고려는 했을 텐데
네.
이지상 기자의 지적대로 이 재판부가 너무 많은 범위까지 손을 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있잖아요. 비슷한 연차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게 좋다고 생각했거나 배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일반적이었으면 다른 재판부들도 시도해봤을 거라고. 근데 다들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섣불리 가기에는 너무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닌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기소된 내용 중에서 유죄인지 아닌지를 그 변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부정적인 판단도 있고 좀 위험했다고 네.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선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삼성 재판을 하면서 이 법원에서 아무튼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형량에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예 후원을 요구한 것도 맞고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승계 작업을 청탁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도 맞다.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의 기본 고리는 다시 인정을 하게 됐고요. 재판 결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2년 6개월로 줄였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냥 판사의 이른바 장량 감경. 내가 하고 싶어서 해주는 거예요. 고민 끝에 내 재량으로 이 정도로 줄여서 선고를 하겠는데 일단 횡령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 그러니까 다시 돈을 다 돌려놨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본다. 참작했다. 그래서 기준보다 줄여서 선고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옥중으로 들어가게 됐죠.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그 복역을 했었으니까.
네. 이미 1년 살았죠. 징역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6개월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있게 된다라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를 안 할 경우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우리가 녹음하는 오늘이 재상고를 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다섯 번째 재판을 해줘라고 말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1월 25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양측 다 특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재상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특검은 원하는 쟁점들에 대한 유죄 인정을 받았고 형량을 더 세게 해달라는 게 이제 마지막 요구일 텐데 대법원에서 형량 갖고 판단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올려 상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양형 부당, 형이 너무 적다 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쟁점, 법적 쟁점이 잘못 판단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지는 않고 법리적으로 잘못 판단돼서 형량이 줄었다 이러면 다시 보지만 아 2년 6개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은 할 만한 실익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장도 하긴 또 애매한 게 또 2년 6개월이 적다고 아니 너무 많다고 하기에는 그럼 더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형량 갖고 하기에는 할 수가 없는 게 형사소송법 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이럴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대법원에 요구할 수 있지만
네.
다투달라고 근데 이제 요 정도 사건을 가지고는 형량 얘기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대법원 멤버가 별로 바뀌지 않 한 명인가밖에 안 바뀌었을걸요. 작년 재판하고 나서.
네.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서 내보낸 사건이기 때문에 뭐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빨리 확정을 짓고 기결수로 일단 그 복역을 해서 형량을 줄여나가는 게 더 뭔가 좀 영리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가석방과 사면 이야기가 또
네,
나오는데
그렇죠. 사면이라는 단어를 참 요새 많이 듣네요.
네, 네. 그러게요.
그러면 약간 최윤경 기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잠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방금
네.
언급해주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뇌물죄 결과가 재판이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이 연결이 될 수 있는가? 뭐 요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국정농단은 이제 재판이 끝난 거고요. 박근혜
네.
전 대통령도 끝났으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다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에 검찰이 또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승계 작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체성을 자꾸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계 작업에 그동안은 자기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기소가 실제로 됐어요. 이걸로 어떻게 됐냐? 이재용 최지성 이 미래전략실장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고위관계자, 삼성의 고위관계자 11명이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 G라는 걸 실제로 만들어서 실행을 했다. 이재용도 거기 끼어 있었다. 보고를 다 받았고 같이 논의를 했다. 최소 비용으로 이 경영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였고, 그게 이제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그 맞추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회계부정도 저지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에요. 수사 내용.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을 이제 기소를 한 거죠. 이 재판은 시작이 돼요. 이제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렸고,
네.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뇌물이 오갔거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로 어떤 경영 전략을 짰고 승계를 위해서 어떤 조작들이 있었고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는가 재판에는. 이것까지 유죄가 나와서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면 쉽지 않겠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삼성이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삼성전자 서비스하고 에버랜드의 노조 와해 사건인데,
아, 네네.
이거는 이미 그 노조를 조직적으로 없애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노조의 글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만들었던 사람들을 그 집중적으로 사찰을 했고 뭐 이런 그 과거 내용 와해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했었다. 뭐 이것도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고요. 징역, 실형도 나오고 관련 담당자들의.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이제 삼성한테는 또 다른 타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들이 좀 주춤주춤하기도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좀 밀리기도 했는데 다시 네.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삼성은 이걸 계속 법적 리스크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공지사항을 듣고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똑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계시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음악 플랫폼 플로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K-POP으로 입는 MG 유니버스 연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플로 오리지널을 아직 못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아서 평소에 플로를 사용하지 않던 분들도 청취 가능하도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0명에게 플로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부터 1월 31일 일요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한 주간 팟빵, 오디오 클립, 공지나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플로 오리지널 콘텐츠 청취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이름, 연락처, 메일 주소, 오리지널 방송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2월 첫째 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당첨자 공지를 하고 2월 둘째 주부터 이용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의 진행자 이지상 기자와 JTBC 최윤경 기자와 함께 최근 법조 뉴스 이모저모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방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재용 전 부회장이랑 또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이기도 네네. 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원심인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선고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서원과 공모해서 네. 삼성의 뇌물을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라는 혐의인 건데
네네.
이것도 2017년 4월에 재판이 시작됐다라고 네. 하고 그 전에 이제 의혹 제기는 2016년 그렇죠. 가을 뭐 이럴
네,
때부터
10월쯤부터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거의 4년 넘게 얘기가 있었고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건데 재판은 이것도 오랜만이잖아요. 이 얘기도. 그래서 최윤경 기자한테 한번 굵직하게 짧고 굵직하게 지금 눈을 깜빡이시는데
네,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니 네. 이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고 이렇게 눈이 침침하네요.
네, 그래도 짧고 굵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고 네. 굵게 정리할게요.
네.
세 개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은 건 뭐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받은 건 등등등을 통합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다섯 번의 재판을 받은 거죠. 1, 2, 3, 2, 3.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15년에 180억이 나온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다. 이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아유 이 언제 땅이야?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 이게 징역 2년. 이건 네. 옛날에 확정됐어요. 이미 네. 그래서 다 살고 있어요. 총 형량이 22년이에요. 다 합해서. 그리고 이미 4년을 산 거예요. 18년이 남았어요. 다 마치고 복역하고 나오면 87세가 되네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이 판결을 살펴볼 거라고 하면 사실 수차례 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법원은 그래서 결국에 어떤 죄를 인정한 거야? 박근혜가 삼성에서 8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인정. SK랑 롯데에서 89억 7억 원도 받았다. 인정. 그것도 뇌물이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특활비 받은 거 국고 손실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최순실에게 최서원에게 직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인정. 여기까지 이제 유죄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신기 하나 이제 뭐 볼만한 것은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후원하라고 해가지고 왜 그때 막 기업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후원금을 강제로 급하게 모았다.
네.
정경련을 통해서
네.
이제 이것도 기소가 됐었는데 이건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어요. 대법원도. 어떻게 봤냐. 기업들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후원금을 내고 모금을 준 정경유착이지 대통령의 일방적 강요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하나였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는 이 돈 모금을 해라라고 요구할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게 보기도 또 애매하다. 그래서 요 두 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문제도 이거는 이제 향후 재판에 엄청나게 큰 기준들이 될 텐데 블랙리스트는 대체 뭐야? 어디까지가 블랙리스트야?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한 거? 보고를 받은 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어? 이게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재판들, 권력 재판들의 문제가 됐는데 이걸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 무죄다라고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체부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이 리스트를 만든 걸 보고받은 건 맞다. 이 산하기관에 누가 지원했고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지원할 건지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보고하고 심의 상황을 보고하게 한 거는 맞다.
네.
근데 이거를 명단을 정리하게 하고 보고하게 한 걸 공무원에게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직권남용의 요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고 시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지 유관기관이 요청하면 답하는 게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직무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탁 적용하기에 아다리가 딱 맞진 않는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직권남용 방송이 2017년에 한번 옛날에 임장혁 변호사점 기자를 모시고
네.
했었는데
네.
그때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예요. 과연 이거는 당시 윤석열이 개발한 법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 20년간 직권남용이라는 게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걸 정말 적용해서 기소한 정말 오랜만의 사례? 독특한 사례였고 그 뒤로는 직권남용이라는 그 이 혐의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에 적용이
나왔죠.
되었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대법원이 한 3, 4년 만에 내리기 시작한 건데
네.
아 이게 블랙리스트가 좋다는 게 아니야. 잘했다는 게 아니야. 이상하고 나빠. 근데 이거를 아, 이 법리를 적용해서 유죄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볼 만한 유죄 인정 부분 그리고 앞으로 기준이 될 만한 부분. 이죠.
네. 그런데 사실 뉴스는 사면으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네.
대통령 이제 법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사실 확정되기 전부터도 사면으로 참 시끄러웠는데 이게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공개적으로
1월 1일이었던 것
그랬죠,
같아요.
그랬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당시 또 저의 개인적 궁금증으로
네.
또 저의 일과 관계없지만
네.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저기
네.
뭐 음향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네.
이거를 당대표가 전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이제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의 이야기예요. 본인들이 내놓고 아니 청와대랑 짜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정황상 당연히 이제 이런저런 논의들은 있었을 것 같다. 얘기가 오가긴 했을 거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한번 사면 얘기를 꺼냈을 텐데
본인도 대통령 교감설에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총리로 일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해왔다 이런 말을 쓰긴 했었죠.
그런 고민 끝에 혹은 뭐 교감 끝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부 사정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대통령이 일단락을 지었으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면은 이런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권한. 원래 우리는 삼권분립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법, 행정,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는데 이 사면이라는 거는 재판 결과를 원래 누구도 관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재판 결과를 없애주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해주는 사실상의 이제 침범 권한인데 유일하게 대통령한테만 주는 거고 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면권이 있었어요. 48년부터.
네.
근데 우리가 개헌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지금.
그랬죠.
요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면권의 남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 오기도 했었는데
대선 때마다 이제 사면권을 그렇죠.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이야기들이 계속 항상 됐고 있었죠. 왜 저걸 대통령이 맨날 마음대로 해? 이거 표장사하는 거 아니야? 지지율 관리 때 쓰는 거 아니야? 보통 취임할 때 사면을 많이 하고 광복절 같이 좋은 날 되면 음주운전 막 몇만 명 사면,
네.
막 생계형 범죄 얼마 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기 관리용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은 권력자들이 사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황제 사면.
왜 저 사람들만? 그리고 대부분 특사잖아요. 일반 네. 사면의 경우에는 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일괄 사면,
네.
형량 얼마 이하 다 사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튼. 같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받는 건데 이 대부분은 권력자들은 특별 사면 그 사람의 한해서 케이스에 한해서 해주잖아요. 아, 이거 자꾸 남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삼권분립의 엄연히 어긋나는 일인데 그리고 자신의 편을 셀프 사면해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측근 사면에서 네, 논란이 측근 사면 된 적이 있었죠.
내가 아니면 누가 구해주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들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한때 유명했던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최측근들을 막 두루룩 사면해줘가지고 엄청 욕을 먹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막판에 그냥 시원하게 다 했잖아요.
네.
그냥
네.
자기 측근 살려주고 나왔잖아요. 네.
셀프 사면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면권을 많이 썼죠.
이제 우리한테만 우리 대통령만 있는 권한이 아니기도 하고 삼권분립을 넘어서는 그런 대통령의 특권이기도 한데요. 요 문제는 아마 이제 사면 계속 지적이 돼 올 텐데 일단은 이렇게 여론에 부딪히면 바로 사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권력자들을 사면해주면서 사회통합을 한다? 근데 이런 말은 되게 낡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할 때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면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글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통합이랑 이렇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은 좀 다른 개념이었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그냥 좀 제한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통령이 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좀 논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사면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여권이나 아니면 야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사면을 이야기하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가 있는 게 정치적 보복이고 사과라니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2016년, 17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 정치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결과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 근데 이게 국민 통합이 될 될까?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거에 대한 건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타이밍은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르지 않나? 이제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저런 얘기, 나기도 전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르고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그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느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미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면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공도 있으니까 그냥 같이 이제 함께 안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지지자도 통합하고 이러려는 게 아마 일반적인 사회 통합의 개념이었을 거예요. 정치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사면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론을 통해서 사면에 대한 기본 이 국민들의 입장은 좀 확인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게 유일한 성과라면 성과? 정초부터 들고 나올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네.
그런 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워드는 세월호 인데요. 이 검찰이 세월호 관련 의혹 수사를 1년 2개월 동안 진행한 끝에 최종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혐의가 없다라는 발표더라고요. 그래서 최윤경 기자가 어떤 의혹을 수사했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면서 진짜 역사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결이 잘 안 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이것도 방송 처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2019년 11월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제 공식 출범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다루기로 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이 수사단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월호의 남은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달라. 이제는 진실을 알게 해달라라는 거였고 구체적으로 한 17개 정도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일단은 재판에 넘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었잖아요.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이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이 계속 못하게 하고 돈도 안 주고 사람도 못 만들게 하고 방해를 했다. 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 그다음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5월에 기소를 했어요. 이건 네. 재판이 이제 시작됐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 지휘부가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다. 부실 구조를 했다. 이거는 얘기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재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다음 달에 이건 선고가 나와요. 구형까지 나왔는데 이제 김석균 전 해경청장한테 금고 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고라고 하면 노역은 하지 않고 대신 구속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구형했고 어떤 선고를 할지는 다음 달 보름에 알게 되겠죠. 이건 좀 상당히 진행이 된 거고 이 두 개가 이제 특수단에서 기소한 사건이에요. 이제 그 밖에 나머지 15개는 모르겠다거나 혐의 없다로 결론을 내렸어요. 세 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영상 저장 장치라고 우리가 얘기한 DVR 있잖아요. 네. 그 선박 안에 있는 그 조작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어요. 이 뭔가 항로가 조작된 거 아니냐, 영상 네. DVR, CCTV 조작된 거 아니냐 이걸 특조위가 당시에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랬죠.
이제 뭐 해군 해경 관계자도 조사를 하고 뭐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영상 감정 다 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겠다. 이거는 특검에다가 넘기겠다라고 이 특수단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은 특검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래요.
처분을 보류해서 이건 결론이 아직 안 난 거고. 그다음에 전경련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 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을 재배당. 이것도 다시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류한 거죠. 그다음에 선박 자동 식별장치 조작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는 뭐 세 번째 거 빼고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된 거예요. 1년 갖고는 우리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혐의를 벗겨준 것들이 또 있는데.
네.
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오병호 민정수석이 수사를 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유가족이 고소를 했어요. 이건 내용이 뭐였냐면 해경 1, 2, 3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고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이제 검찰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특수단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한 게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혐의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우병우는 이 사안에선 자유로워진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호 유족이 그 사찰 의혹이 있었잖아요. 기무사하고 국정원이 자기들을 사찰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근혜, 김기춘 이런 사람들을 고소를 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족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건 맞다. 그러니까 동향을 계속 파악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은 맞다. 근데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했거나 그걸 논의했거나 이 보고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알게 된 걸 수는 있겠지만 청와대에서 먼저 그거를 사찰해와라라고 요구한 건 찾을 수가 없으니 이 박근혜 김기춘을 추가로 기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기무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나요?
기무사요. 아니 기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별도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건은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국정원 사찰도 마찬가지인데 유족의 건강 상태를 국정원이 이제 계속 그 보고를 하고 수집을 해왔었는데 이것도 언론에 공개된 정보라서 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정보 수집 과정에서 미행을 했거나 도청을 했거나 해킹을 했거나 이러지 않았어서 이것도 무혐의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물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엄청 반발을 했는데
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국정원이나 기무사는 사실 엄청난 권력기관이죠. 사찰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일반 민간인, 대공 혐의가 없는데, 간첩이 아닌데 혐의가 없는데 민간인을 이런 사정기관에서 사찰을 해도 도청 감청만 안 하면 된다는 거냐. 그럼 뭐 그냥 계속해서 사람 따라다니고 그냥 이 사람을 괴롭히고 뒤에 동향 파악하고 수집해서 올려도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서 보고해도 도청 감청 뭐 이런 것만 해킹만 안 하면 다 된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반발했죠, 유족들은.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이야기가 그 임경빈 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혜경이 그 참사 당일에 임경빈 군을 딱 구했을 때 살아있었는지 죽어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헬기로 바로 이송을 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임경빈 군의 유가족하고 이제 다른 유족들이 같이 문제 제기를 했고 사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임경빈 군이 살아있다고 인식했는데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은 앞으로 그럼 재난 현장에 출동해서 공권력이 근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사가 판단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이거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 앞으로 누가 거기 가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 일부러 힘들게 살리겠냐. 이렇게 반발을 했죠.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수사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해서 사실은 면죄부를 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되게 거세게 반발을 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을 했죠. 그 우리가 이 수사 요청을 했던 건 의심이 돼서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관계자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할 때 진술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 바꾸긴 당연히 할 수 있고 기억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특수단이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사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뭐 기억이 안 나도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결과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 아쉽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되게 방대한 사건에 일단락을 지은 것은 맞지만 이건 네. 여전히 계속 논란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결론 내지 않고 특검이나 검찰로 넘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좀 뭐랄까 내 생각과 달라도 진상의 일부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수긍할 만한 설명들이 있었으면 아마 유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답답해하진 않았을 텐데 다 그냥 뭐 입증하기 어렵다 아니면 뭐 직권남용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최윤경 기자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법조계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윤경 기자님은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최윤경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